에티엔 질송의 철학과 신. 아, 신과 철학인가요? 철학자의 신. 어쨌든 가든 필로소피를 지난주에는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아, 뭐 예전에 읽긴 했는데 정리해서 올릴 만큼을 못했습니다. 잔소리 걷어치우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레피스를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챕터 1 본격적으로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을 부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제죠. 자신의 연구 과정과 그리고 강의 의도, 계략적 주제 이런 것들을 좀 천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 과정이 재미있어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당대에 1900년을 전후한 그 프랑스 철학계가 무엇을 연구하고 어떤 것에 집중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식이라기보다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설명이 미진할 수가 있습니다. 질송은 프랑스의 가톨릭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질송의 생물연대를 보면은 이때쯤에 그 뭐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학에 입학을 해서 철학 교습을 받았을 것이다. 1900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프랑스 철학, 질송도 거론하고 있지만 앙리 베르그송이 한참 그 뭔가 그럴 이름을 날릴 때죠. 앙리 베르그송이 한 세대, 질송보다는 이제 한 세대 이전 사람이죠. 1859년이니까. 근데 지적으로는 동시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질송이 지적하기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유대 기독교 전통 신으로 향해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을 저는 뭐랄 그럴까요? 좀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베르그송은 이제 창조적 진화라든가 베르그송의 그 텍스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베르그송은 여기서 베르그송에 대한 저의 그 학습과 생각, 그걸 뭐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르그송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신적인 형이상학, 그 유대 기독교 전통의 신과는 무관해 보이죠. 베르그송은 일단 생철학이라고 할, 그가 말하는 생철학은 신적인 것에 대한, 어떤 신적인 것은 정적이고 불변의 것에 대한 그런 사유인데, 베르그송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글쎄요,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저도 이번에는 한번 이 질송의 지적을 보면서 유대 기독교 전통 신을 향해 갔다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는데 이 말을 질송이 의도적으로 좀 약간 그 베르그송이 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무신론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형이상학, 형이상학은 틀림없었어요. 베르그송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생철학도 하나의 형이상학이죠. 그런데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견제하고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베르그송은 어쩌면 그 신적인 형이상학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베르그송에 대한 질송의 이 평가는 베르그송을 옳게 평가한다, 그릇되게 평가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좀 숙고해 볼 문제이긴 해요. 과연 우리가 베르그송의 그 생철학에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를 넘어선 유대 기독교적인 신적인 계기를 발견할 수 있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질송은 그걸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문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성의 이 얘기를 여기다 이제 빨간 색연필로 표시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빨간 색연필을 이제 좀 중요한 것이죠. 이게 좀 생각의 여지가 있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베르그송의 생철학이 가지고 있는 유대 기독교적 전통 신으로 향해 나아가는 계기들이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를 가지고 한번 이게 표시를 하나 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질송이 가톨릭 대학에서 가톨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철학 교수가 빅토르 쿠쟁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빅토르 쿠쟁은 뭐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본 건 아닌데 빅토르 쿠쟁 그러면 데카르트죠. 빅토르 쿠쟁이 어찌 보면 프랑스적 철학,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는 이것이 우리 프랑스의 철학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제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사를 통해서 데카르트를 말하자면 프랑스의 철학자로, 저는 데카르트가 프랑스 철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데카르트 당시에 프랑스라고 하는 그 데카르트 자신이 내가 프랑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적어도 자신이 국민국가로서의 프랑스라는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 프랑스 철학이죠. 그러니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쿠쟁은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그 스콜라스티시즘 즉 스콜라주의죠. 김진혁 교수는 이게 스콜라 철학이라고 번역했는데 스콜라주의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스콜라 철학이 아니라 스콜라 학문 방법론, 앞서서 우리가 봤던 스콜라리 하는 레이버 뭐 그런 것들을 다 저 포괄하는 스콜라주의라고 해야 적절할 것 같죠? 이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데카르트 시대 이후에는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 고고학의 멘탈 아케올로기, 이 단순한 미어 피스 오브 멘탈 아케올로기가 되었다. 그럼 이제 데카르트는 스콜라주의를, 뭐 데카르트 책 읽어보면 스콜라주의에 대한 경멸 내지는 무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림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발로 밟고 있는 그림도 있고, 철학고정 강의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명백하게, 그런데 스콜라주의를 그렇게 경멸하면서도 데카르트는, 데카르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이죠. 그 최후의 보증자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처할 수 없다면 데카르트 철학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콜라주의를 단절하고, 스콜라주의에서 단절하고 그걸 정신적 고고학의 단순한 조각으로 간주해버렸다고 이제 빅토르 쿠쟁이 제자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것인데, 이때만 해도 질송은 아퀴나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던 상황이죠. 데카르트 얘기를 뒤에서 이제 그 한단 하고 있는데, 데카르트 형이상학이 이해될 수 있는 유일한 맥락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이다. 토마스의 형이상학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아주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카르트 자신은 스콜라주의에서 빌려온 용어와 문제들을 가지고 뭔가 철학적 사유를 했죠. 데카르트가 뭐 난데없이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고 그럴 수는 없었죠. 앞서서 철학사에서 선행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문제를 결정하는 태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성이 지적한 것처럼 데카르트 역시, 데카르트는 의식적으로 방관법적 회의라고 하는 방법을, 그 자신의 유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걸 제시했습니다만 그건 헛된 노력이었고,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또는 그가 available 네 그 available ideal resource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가 활용할 수 있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길어 올릴 수 있는 사상적 자원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스콜라주의죠. 그러니까 그런 스콜라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려면 차라리 철저하게 스콜라주의를 가지고 작업을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벗어나고 싶은 것들을 매달려서 작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칠송이 이제 그 점을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이것은 꼭 유념해서 봐야 될 지점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칠송은 여튼 빅토르 쿠쟁에게 배웠기 때문에 데카르트를 막 굉장히 배웠겠죠. 대학에서 가령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철학과의 교육, 학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령 독일 관념론을 가르친다. 그럼 저는 독일 관념론을 이제 제 선생님께 배웠는데 제 선생님은 헤겔 철학 전공자이신데도 칸트부터 헤겔까지 일단 독일 관념론 철학 그러면 피테, 슈엘링, 헤겔 세 명을 가리키고 칸트는 독일 관념론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칸트부터 헤겔까지 남김없이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독일 관념론 철학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독일 관념론 강의를 칸트 전공자가 가르쳐요. 일단 칸트 전공자는 독일 관념론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독일 관념론 수업 시간에 칸트만 가르쳐.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학부에서 독일 관념론을 배웠다. 그 과목을 수강하기는 하였는데 독일 관념론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상태로. 최소한 피테만이라도 배워가지고 피테의 그 뭐죠? 지식학. 요새는 지식학이라고 안 하고 학문론이라고 비신샵트레르를 학문론이라고 하던데 피테의 지식학만이라도 좀 뭔가 피테의 관념주의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갖고 와야 그게 저 슐레겔이나 이런 도이치 로만티커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절대적 자아라고 하는 자아의 무한한 자유 이런 것들로 이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피테에 대해서 피테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는데 배운 적이 없으니까 독일 관념론에 대한 논의들이 항상 중간에 피테와 셸링을 생략한 채 그 칸트와 헤겔만을 얘기하게 되는 근데 헤겔만 해도 그 선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곤란하죠. 사실은 칸트 읽고 헤겔 읽는다? 그 과정에서 시기는 50년밖에 되지 않는데 50년밖에 아마 순수 이성 비판이 공간되고 법철학이 1825년에 출간되고 그 기간이 50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그 연도를 정확하게 그 알고 있지 못하는데 순수 이성 비판이 1781년에 초판을 출간하고 2판이 1787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헤겔의 법철학이 1825년에 나왔거든요. 헤겔 법철학이 1825년에 나왔으니까 그게 이게 이제 저 1820년 그러니까 그 하여튼 50년이죠. 그게 50년. 그 5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게 연대별로는 굉장히 짧아도 학문의 그 전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급속도로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전개되어 가서 당장 그 청년기 헤겔이 피테와 셸링의 철학 체계의 차이 이런 걸 쓸 정도로 선행하는 이들에 대해 그 피테나 셸링이나 철학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비교해서 헤겔이 그냥 다들 동시대인인데 쓸 만큼 체계들이 뭐 너도 나도 라인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테, 셸링, 헤겔은 칸트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도 못했고 더욱이 칸트는 시스템의 철학을 옹호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피테와 셸링만 해도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면밀한 그 적어도 크리틱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다른 얘기는 오늘 너무 많이 했습니다. 괜히 그 질성이 지금 뭔가를 배웠다고 하는 그 시기,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샹 레비브릴이 휴무 철학에 접근한 방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도대체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일단 리샹 레비브릴이 휴무 철학에 어떻게 접근했는가 이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휴메 철학은 있고 리샹 레비브릴의 방법론, 철학적 접근 방법론이 뭘까? 이 사람이 철학사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개사회에서의 정신의 기능, 흔히 이제 미개사회의 정신의 기능 요측 번역되어 나오기도 했어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리샹 레비브릴은 일단 사유 체계들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개사회에서의 정신의 기능을 원시적 사유와 근대적 사유가 있고 원시적 사유는 근대적 사유와 서로 그 통역 불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 미개사회는 전 논리적이다. 프리로직 논리 이전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 문명사회에 사는 사람이 그들의 사유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고 좀 더 나아가면 그들의 사유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그 사유가 펀더멘탈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일단 동의하고 수긍해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레비브릴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학 방법론. 이게 이제 유럽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많이 받죠. 그런데 그 휴무 철학에 접근한 방식이 무엇일까? 를 생각을 해보면 휴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레비브릴이 휴메 철학에 접근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 이건 좀 상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최대한 이걸 해명을 해보자면요. 이제 질성이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볼 도리가 없는데 최대한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상상을 좀 뭐라고 상상을 해봐야 하나 고민을 그래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저기 뭐요 신과 현대 사상 뭐 꽁트 실증주의 뭐 이렇게 이게 지금 현대에서는 꽁트 실증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사태가 달라졌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레비브릴도 물론 이제 실증주의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좀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그 여기 113페이지에 이렇게 레비브릴에 보면은 각주가 있어요. 빅토르 구쟁의 해석 때문에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의 유신우주 행사의 주창자로 여겨왔다. 그리고 이제 레비브릴이 미출간 온거에 의해서 제가 쓴 다음 책에도 과학적 요소를 강조했다. 레비브릴이 과학적 정신을 가진 데카르트를 가르치던 바로 그에 에스피나스는 변증론적 정신을 가진 데카르트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 정도. 그 레비브릴은 데카르트를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과학적 정신을 가진 데카르트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근대 철학 할 때 그 데카르트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휴무의 철학에 접근했다. 그럼 휴무를 과학적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접근하지 않았을까? 네, 과학적 정신을 가진 데카르트. 자, 휴무하고 데카르트의 공통점은 무언가? 회의주의죠. 휴무 뭐 데카르트보다도 훨씬 더 회의주의가 강력하니까 휴무 철학을 가르칠 때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적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내놓았으리라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레비브릴이 실증주의 연구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언티시즘, 과학적이 아니라 과학주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능의 해결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과학주의인데 과학주의라고 일단 저는 제 주석을 달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송 자신의 저작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왔죠. 데카르트에게서 자유와 신학. 그래서 이제 이게에서 이제 데카르트가 스콜라주의에서 빌려온 용어와 문제들이 무엇인가. 데카르트가 스콜라주의에서 빌려온 용어와 문제들. 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데카르트를 논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유일한 것은 아닌데 하나는 데카르트와 스콜라주의의 연결고리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거죠. 이런 게 질성의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도 연구 방법론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아퀴나스를 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는 헛된 노력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이 이해될 수 있는 유일한 맥락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이다. 아이, 굉장히 이게 이 데카르트주의자들에게는 그리고 데카르트가 그 이전 시대와의 그 모든 것을 단절했다고 하는, 즉 데카르트의 사유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사유체계들을 전혀 전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데카르트, 이게 바로 이제 유일한 이해될 수 있는 유일한 맥락은 토마스 형이상학이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이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신과 근대 철학 거기에서 데카르트를 다루고 있는 그런 데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질송은 자신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형이상학을 제대로 아는 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제가 처음에 그 김규영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형이상학을 제대로 아는 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약간의 지적 허용이 있었고 약간의 지적 허용이 있기도 했지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문제를, 철학적인 문제의 의식을 그렇게 정교하게 다듬고 가다듬고 또는 적어도 철학적 사유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형이상학을 제대로 아는 이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어느 것도 그 위에 설 수 없는 가장 위에 있는 최상위의 얼티밋한 임페러티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질송이 질타가 이어지죠. 현시대의 철학적 혼란은 우리가 몇몇 근본적인 원리들에 대한 지식을 놓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리고 지적 자기 훈련에 대한 반항. 이게 좀 이 앞뒤 문맥을 딱 떼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그 좀 속된 말로 꼰대의 훈계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데카르트에 대한 데카르트가 형이상학 이해될 수 있는 유일한 맥락이 토마스 형이상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행하는 논의로 놓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꼰대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라 공부의 올바른 방법론을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제가 노트를 해놓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적어두었습니다. 신존재 문제에 대한 형이상학적 함의 전체를 분명히 하게 한 것은 아퀴나스인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토미즘, 토마스주의를 뭐 그냥 뭐 데우스 엑스마키나 기계에서 온 신처럼 놓고 뭐 이로써 오류는 제거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셀프 엑지스텐츠, 자기 존재적 자존적이죠. 자존적 신의 무한한 행위에 기인하여서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재밌는 그냥 주목해야 할 만한 말이 있죠. 신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인들이 결코 말한 적 없던 것들을, 요건 그거죠. 히라민들은 초월적 신이라는 주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엑지스턴스한 신의 무한한 행위, 무한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히랍 사람들에게 없던 개념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들 덕분에 이 기독교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개념적 사유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헬레니즘 세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철학적 성과죠. 헬레니즘 철학, 그러면은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주의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요것이 상호 침투하고 융합된 요 지점이 그 기독교 철학이, 기독교가 철학을 형성해 나가는, 신학과 철학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 헬라스의 개념들이 어떻게 기여했는가,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교 철학자들이 사유체계의 단절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 계속 지금 강조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사유체계의 단절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저는 지금 질송이 프레피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선행하는 철학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 그리고 그런 숙고 위에서 디터민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유체계의 단절을 시도하지 않았고 선행하는 사유의 영호와 문제를 숙고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철학을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일부 과학자가 형이상학의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과학 반증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굉장히 고급스럽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무지를 반증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너무 그 간격이 넓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요즘 게으름 부렸어요.